길이다. 세작.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길이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예, 예수가 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가 길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네, 선포하는 거예요. 마음엔 다 인정하지만 이 선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으로 크게 선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선포하십시오.
아멘.
예, 선포하십시오. 예. 예, 구원을 선포하고 승리를 선포하고 예, 축복을 선포하고 입으로 너희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대로 하나님이 시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된다고 그러세요. 암만 조건이 불리해도 된다고 그러세요. 예, 된다고 하세요. 예, 나는 승리한다고 그러세요.
아멘.
성공한다고 그러세요.
아멘.
예, 입으로 시인한 대로 됩니다.
아멘.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아무리 상황 보지 마시고 환경 보지 마시고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근거로 해서 믿음의 근거에서 선포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 시편 81편 시편 81편 10절에서 13절까지 시편 81편 10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박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넓게 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입의 넓이를 나의 사이즈로 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크기로 넓게 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마음껏 채우시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채우시고 은혜를 채우시고 생명을 채우시고 축복을 채우시고 비전을 채우셔서 세계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시고 자손만대의 가문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도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능한 인생, 전능한 인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할 때도 강하고 담대하게 찬양하세요. 우리 지휘자 장로님 성가대 연습 시작할 때도 그거 예수가 길이다 하십니까? 안 했지? 그럴 줄 알았어. 행가하는 거 틀려요. 그걸 시켜야 돼. 이걸 해야 돼. 전체적으로 하지 말고 파트별로. 그리고 시원찮은 파트는 한 명씩 시켜 또. 한 명씩. 왜냐하면 입으로 자꾸 선포하면 이 내성적인 사람도요 담대해져요. 이 찬양 자체가 소리를 작게 해도, 내 별 얘기를 다 안 해 지금. 소리를 작게 해도 담대한 목소리가 있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가 있어. 작게 해도 소리가 담대하게 나와야지 기어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신감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 그냥 크게 부르세요. 틀려도 괜찮아. 아무도 몰라. 악보를 몰라. 아 사람들은 악보 보고 듣는 거 아니니까 틀려도 악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모르니까 그냥 담대하게 하셔야 돼. 담대하게. 찬양도 담대하게, 기도도 담대하게, everything 다 담대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예수 믿는 거는 조금 더 유능한 수준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야. 전능한 수준의 삶을 사는 걸 말해요. 전능한 수준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절망을 해결하는 수준, 그다음에 사망을 해결하는 수준이에요. 전능이라는 말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글자 자체가. 그럼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을 해결해요. 인간은 절망 해결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절망도 해결하고 사망도 해결해요. 예, 그게 구원이에요. 예, 구원은 완전한 해결을 말해요. 모든 것을 완전히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아니 우리의 구원은 전능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전능한 삶. 예, 첫 번째로 들어가면 결국에는 우리가 오늘 입, 하나님 입을 열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입을 여느냐 안 여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되는 거냐. 입을 열면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입을 열지 아니하면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겁니다. 이거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이거 고쳐주세요. 요한복음 15장.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입을 열고 안 열고가 왜 중요하냐고 하면 말씀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의 차이고, 말씀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의 차이는 하나님이 내 밖에 계시느냐 내 안에 계시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자, 요거 보시면요, 보세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저절로 많이 열매를 맺는데요. 저절로. 힘쓰고 애쓰고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붙어 있으면 그 예수에 의해서 그분이 그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거는 붙어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분을 떨어지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내 밖에 계시면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은 없는 하나님입니다. 무신론자와 똑같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계시지만 실제적으로는 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느냐 말씀을 안 받느냐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결사적으로 받지 못하도록 차단시킨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결사적으로 말씀을 차단시켰습니다. 거기에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도 말씀이 막히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살아요. 예, 말씀이 들어와야 삽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입을 열고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입을 열지 않고 믿지 않고 기도 안 하고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서는 없는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입니다. 머리 깎인 삼손과 똑같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 하나님, 없는 하나님, 똑같아요. 네. 입을 여느냐 안 여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전능한 인생과 무능한 인생이 이걸로 갈라지는 거예요. 각자 인간적인 실력이 관계없어요. 인간적인 실력이 우리의 궁극적인 승부와 패배를, 승부를 결정하고 성공과 패배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포도나무 가지에 붙었냐 떨어졌냐에 의해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밖에 계시느냐 안에 계시느냐에 문제가 있어요. 방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내 안에 계시는데, 분명히 내 안에 계시는데 왜 그러면 사람의 삶에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의 크기는 내 입의 크기에 제한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전능하십니다. 무한하시고 전능하십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입의 사이즈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나에게 있어서 그만큼만 역사하는 거예요. 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려니까 요만큼 열면 하나님이 요만큼 채우시고, 이만큼 열면 이만큼 채우시고, 이만큼 열면 이만큼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제한이 없고 전능하시지만 내 입의 사이즈에 제한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의 사이즈에 제한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 기도 사이즈에 제한을 받으시는 거예요. 순종의 사이즈에 제한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전능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있어서는 얼마만큼 역사하시느냐, 내 믿음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의 사이즈만큼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누리는 승리가, 성공이 축복에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넓게 여는 만큼 나는 받는 거예요. 넓게 여는 만큼 받는 거예요. 입을 넓게 여는 데는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습니다.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빈부, 귀천, 남녀노소, 유무식,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자격을 리퀘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만 넓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출중한 실력을 가졌어도 별로 못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 볼일 없는 사람인데 어마어마하게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입을 얼마나 열었느냐 거기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입의 크기에 제한을 받는다. 하나님 사이즈대로 입을 열면 하나님 수준의 삶을 살고 내 사이즈만큼밖에 열지 않으면 내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한번 띄워주시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았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든. 놀라운 얘기입니다.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이미 구약에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누구다? 신이다. 네가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구약에로 가서 한번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 말씀에 시편 82편 6절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이 하나같이 없더지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너가 내 아들 아니냐. 그럼 내가 신이면, 신의 아들이면 신의 아들도 신이란 말이에요. 너도 신인데 네가 왜 그냥 예수 안 믿는 보통 사람처럼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냐 이거예요. 왜 그 수준으로 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수준으로 사느냐 그런 게 왜? 불신자처럼 왜 그렇게 그 수준으로 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답답해서 지금 말씀해요. 그거를 다시 예수님이 신약의 십자로에 한번 입장에서 다시 한번 그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신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조건은 세상 사람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정체성 때문에, 영적인 정체성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이 되니까. 신이 되니까. 남들이 믿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하나님 너는 신이라고 하잖아요. 너 신의 아들이니까. 예, 신의 아들이니까 너는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 아셔야 돼요. 예, 신이니까 신. 예, 전능한 존재라니까. 예, 전능한 존재라니까. 예, 전능한 존재. 예. 그런데 여기서 오늘 결국 이제 입을 여는 게 뭐냐면 마음을 여는 거거든요. 근데 입과 마음은 딱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어서 마음을 닫으면 입도 닫혀요. 입도 안 열립니다. 이 마음이 닫히면 입이 안 열립니다. 근데 마음을 여는 방법이 있습니다. 닫힌 마음을 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입을 열면 됩니다. 마음이 안 내게도 입을 여시면 희한하게 마음이 열립니다. 그냥 묵상으로 기도하다가 하는 거하고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조용하게 찬송하는 거하고 입을 크게 열려 찬송하고 전혀 다릅니다. 왜? 내 마음 상태가 달라집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마음이 안 내게도 입을 여시는 거예요. 소리 크게 내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하시는 거예요. 주여 삼창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소리를 내면 마음이 달라진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 게임 할 때 또는 전쟁할 때 왜 우리 군사들이나 선수한테 소리 막 질리잖아요. 예? 소리를 박박 질리면 사기가 올라가요. 용기가 올라가요. 벌써 죽은 팀은 사기가 죽은 팀은 소리가 안 나와. 야 우리 한번 하고서 게임하자. 하나 둘 셋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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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는데 하나 둘 셋 가자. 그 팀 끝난 거야. 게임 시작할 것도 없어. 호랑이 부를 것도 없어. 끝난 거예요. 근데 착착착 쫙 하면 저거 이겼다. 저지 됐다. 우리 목사님들도 배우잖아요. 오늘날 이거 보면 알아. 시작할 때 이거 보면 알아. 이거 보면 알아. 이게 입하고 마음이 붙어 있어요. 마음의 문이 도가 도, 예? 마음의 문이 어딘 줄 아세요? 입이 마음의 도예요. 마음의 문이에요. 입을 열면 마음이 열려요. 거꾸로 마음이 열리면 입이 열리는 건데 원래 순서는 그런 건데 마음이 닫혔어도 입을 열면 마음이 열려요. 희한해요. 네, 희한합니다. 그래서 입과 마음이 열림과 닫힘이 이게 같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광야 40년 또 연단이 뭐냐면은 결국은 입을 여는 훈련을 한 거예요. 시편 81편이 배경이 광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광야 훈련은 입을 여는 훈련이었었어요. 입을 여서 뭐 했다고? 만나 먹는 훈련? 아니, 말씀 먹는 훈련. 만나 먹는 훈련한 건 아닙니다. 밥 먹는 훈련한 건 아닙니다. 말씀 먹는 훈련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멘하는 훈련한 겁니다. 아멘하고 나가면은 만나가 있었어. 아멘 안 하고 안 나가면 만나가 없었어. 예.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말씀에 아멘했을 때에 순종했을 때에 만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매일매일의 삶은 그야말로 생사가 걸린 삶인데 생사가 걸린 삶에 무엇에 의해서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결정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설교자는 다 그래요. 설교 강단 쓸 때 마지막처럼 씁니다. 저는 네, 오늘 마지막 설교 듣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설교 듣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때문에 저는 정말입니다. 과정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설교단 쓸 때마다 마지막처럼 씁니다. 네. 아니 언젠가는 마지막이겠지. 언젠가는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이 오늘이 마지막이겠지.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만 들어도 그 사람이 근본 핵심을 신앙의 핵심을 말씀의 핵심을 구원의 핵심을 잡을 수 있도록 잡을 수 있도록 거기에 생사를 거는 거예요. 네, 거기에 생사를 거는 거예요. 저는 정말입니다. 생사 걸고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항상 여러분 말씀 들을 때마다 오늘 마지막이다라고 들으세요. 예, 마지막이라고 들으세요. 또 기아 이건 뭐 주일 1년에 52주나 있는데 뭐 또 듣지? No. 아닙니다. 재직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직 훈련도 여러분 이번 훈련이 마지막이라고 참석하세요. 예, 오늘 빠지면 뭐 다음에 또 하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훈련이 마지막이다. 예, 오늘 훈련이 마지막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광야 40년은 훈련의 기간이고 연단의 기간이고 연단의 과정이었어요. 40년이. 근데 그 연단이 왜 필수적으로 연단이 왜 필수적이냐? 연단의 필수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의 그릇이에요. 그릇이거든. 일꾼이 그릇이잖아요. 그릇은 아니 사람은 사람 자체가 그래.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환경이 중요하고 교회 환경이 중요하고 사회 환경이 중요하고 시대가 중요한 거예요.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가 그 사람의 그릇을 정합니다. 예, 타고난 성품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릇이 정해져요. 그릇이. 그래서 크기를 무한하신 하나님의 크기에 맞춰서 내 크기를 제한적인 나의 크기를 키우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릇으로 키우기 위해서 연단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릇은 우리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집니다. 예, 만들어져요. 만들어지기 위해서는요 보너스를 말씀드리면 멘토가 확실해야 돼요. 멘토가 없는 사람은 훈련이 안 되고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멘토가 있는 사람은 시간이 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네, 달라집니다. 멘토가 확실해야 되고 멘토가 있으셔야 돼요. 정말 인생 살면서 인생 자체가 그렇고 더군다나 신앙생활 자체가 그렇고 반드시 멘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달라져요. 그릇이 달라져요.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두 자녀에게 제가 여러 가지 많이 인생 얘기를 학교 다닐 때도 많이 해줬지만 제일 지금도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크기입니다. 스케일. 스케일을 제일 강조합니다. 왜? 입을 넓게 열려고 그랬으니까. 네, 스케일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연단하실 때 연단하는 수단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 중에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 그렇게 문제 통해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상황이 있죠. 상황 통해서 사람 문제, 뭐 인생 문제가 두 가지죠. 인생 문제 두 가지 아닙니까? 사람 문제, 돈 문제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문제가 될 때는, 문제가 될 때에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그것이 상황이고 환경이고 문제 핵심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문제 결국 나를 하나님 연단하시는 거예요. 남을 연단하는 게 아니, 나를 연단하는 거예요. 네. 연단의 수단이 뭐다? 문제.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도 맞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연단받고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이거를 거기다 초점 맞추셔야 돼요. 문제 해결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달라지는가. 문제가 달라진 건 두 번째 문제, 문제 통해서 먼저 내가 달라지셔야 돼요. 이게 숙제입니다. 이게 과제입니다.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연단의 대상이 누구냐? 남이 아니고 나입니다. 나. 근데 난데 나의 뭐? 하나님이 내 육신을 연단하고 마음을 연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 17장 3절을 보시면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연단할 때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내 육신을 연단해야만 마음이 연단이 돼요. 여러분 혼난다 그러죠? 우리 그렇죠. 한국말로 애들 야단치 혼난다 그러잖아요. 혼난다 할 때 그 혼이 뭐예요?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너 혼나야 돼 그러면서 마음을 때립니까? 몸을 때립니까? 예, 몸 때리잖아요. 그럼 몸을 때리면은 몸이 통증을 느끼면 마음이 통증을 느끼는 거야. 그 마음이 혼이 나는 거야. 그래서 한국말이 아주 신앙적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마음을 연단한다. 목적지가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그 수단의 방법이 뭐예요? 신명기 8장 2절 3절.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보세요. 너로 광야를 걷게 하셨다. 뭘로 걸었어요? 마음을 걸었어요? 몸이 걸었어요? 몸이 걸었잖아요. 너를 낮추고 시험하서 고생시켰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고생을 시켜가지고 육신적인 고생을 통해서 뭐를? 네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내가 확인하려고 했다. 근데 우리가 고생을 해보면 내 마음의 상태가 나타나죠. 마음의 작용을, 반응을 하니까 날 때 하나님이 아시고 또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아, 내가 성품이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마음 상태가 이런 상태구나. 내가 알게 되고 저분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고생을, 육신적인 고통을 주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고통이 오죠. 그것도 육신적인 문제가 되죠. 또 건강의 문제가 생깁니다. 육신의 문제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쳐서 마음을 혼내는 거예요. 조는 사람 어떻게 따귀 때리면 됩니다. 조는 사람 따귀 때리면 정신 버쩍 납니다. 근데 마음을 때리는 게 아니라 뺨을 때리는 거잖아. 응? 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왜 광야를 걷게 하시냐 그런 얘기예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육신적인 고생을 왜 시키느냐, 물리적으로 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느냐, 물리적인 방법을 써야 우리는 이 마음이 고쳐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물리적인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펑션을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펑션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분이. 예. 그러니까 연단의 대상 여러분 이해를 하셨습니다. 자세는 뭡니까? 그 연단을 피하지 마세요. 여러분 피하지 말고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극복하려고 그러셔야 돼요. 제가 어저께 우리 집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그 기술자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기술자가 왔어요. 그 냉장고 회사에서 왔는데 그분이 뭐 근데 마침 한국 분이 오셨더라고. 한국 오셨는데 그분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아유, 좋은 기술이네요. 이거 참 좋은 기술. 근데 자기도 그래. 이게 좋은 기술이래. 이게 나이 늙도록 할 수 있대, 이거는. 그래서 참 좋은 기술이래. 근데, 어디 사세요? 그랬더니, 뉴저지 산대. 아, 왜 뉴저지에서 여기까지 냉장고 고치러 왔어요? 그랬더니, 메릴랜드 이쪽 지부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출장 왔대, 뉴저지에서. 그러면서 기술자를 키우려고 훈련생을 하여 해가지고 월급 줘가면서 훈련시켜서 이제 기술자로 만들어 쓰려고 부르는데, 그럼 자격이 어떻게 되니까, 아니, 자격은 괜찮고요. 나이만 40대 넘으면 돼서. 아니, 왜 젊은 사람 쓰지? 왜 40대 써요? 30대 부르면요, 조금 하다가 다 때려치고 안 됩니다. 30대들은 못 견딘데, 그 연단을 못 견딘데. 아, 무슨 연단이에요? 스트레스예요. 아마 이거 2년 배워야 기술을 마스터하는데, 눈물 세 번 펑펑 흘려야 됩니다. 눈물을 세 번 울어야 되는데, 그 남자가. 그래야 2년 기술을 마스터한대. 세 번 울어야 된대. 근데 30대는 세 번 못 울고 한 번도 못 울고 간둔대. 근데 40대 넘으면 인생을 좀 살아봤기 때문에, 인생을 좀 아니까 그래도 견딘대. 너무너무 힘들대, 스트레스가. 예. 아, 난 목사만 스트레스 받은 줄 알았더니 그 냉장고 기술자도 스트레스 받대, 보니까. 아, 그래서 나 미투 그랬어, 나도. 여러분,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어딨어. 인생 살아보지만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어딨어. 그러면서 40대 이상만 쓴대. 40대 이상. 여러분, 성공이요, 안 피해야 성공해요. 내가 어느 집사님 보고 한번 그랬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하다가 좀 못하겠다고 또 관둔대. 여기 갔다 관두고, 여기다 관두고. 그러면 뭐냐, 세월만 흘러가고. 집사님, 정말 못 견딜 것 같아도 3년 버텨봐. 응? 3년 버텨봐, 내가 그랬어. 내 명령에 순종해서 3년 버텨봐. 월급은 관두고 주인이 어떻든 간에 목사님 명령하는 거니까 3년 버텨. 그래서 내가 3년 버티라고 그랬더니, 알았어. 이러더니 3년 버티더라고. 그래서 기술자 됐어. 좀 잘 나가. 안 버텼어 봐. 3년 시다발이지. 아니, 저 일본 말도 안 해, 내가. 여러분, 안 피해야 성공해. 피하면 100년 죽을 때까지 도망 다녀야 돼. 죽을 때까지 도망 다녀야 돼. 언제까지 도망 다닐 거예요? 응? 할아버지 돼서 도망 다닐 거예요? 예. 인생 문제는요, 도망 댕긴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야.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정면 돌파하셔야 돼요. 무조건 정면 돌파야. 예, 이왕 뭐 이왕 하는 거 정면 돌파하는 거지. 예, 그래야 뭐 끝장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연단의 목표는 뭐예요? 주어진 현실 상황을 수용하고 말씀을 수용하려는 거야. 연단의 목표가 마음에 안 들지만 그 상황 받아들이고, 이해가 안 되지만 안 믿어지지만 말씀 받아들이고, 그걸 받아들이려는 게 연단의 목표예요. 연단의 목표. 그러면 연단할 때 뭐가 받아들여야 돼? 내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내가 그림을 몇 가지 준비했어요. 그림을. 요 그림은 제가 몇 년 전에 보여드린 그림입니다. 몇 년 전에 요 그림 보시고 자기 얼마나 달라졌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들, 옛날에 보신 분은 내가 얼마나 달라졌나 한번 체크해 보시고, 처음 보시는 분은 내가 뭐가 달라져야 될까를 체크해 보시고. 네. 자, 이게 마음의 그릇의 종류예요. 마음의 종류인데, 다른 말로 하면 성품. 여러분, 성품이 죄가 아니고 악은 아닙니다. 우리의 성품이. 이건 죄도 아니고 악이 아닌데, 내 성품이 장애물이 됩니다. 여러분의 성품을 고집하시면 여러분 인생의 걸림, 그 성품이 여러분 인생의 걸림돌이 됩니다. 사회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업하는데, 비즈니스에서, 학교생활에서, 부부 생활 속에서, 어디서든지 그 성품이 장애물이, 걸림돌이 됩니다. 자꾸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야. 네. 성품이 죄는 아니에요. 악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품을 고집하시면 여러분 계속 넘어지십니다.
그것 때문에 넘어지십니다. 그래서 그 성품을 내가 스스로 이겨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이게 째째하게 생겼어요? 스케일 있게 생겼어요? 여러분 볼 때, 처음 보는 사람은 뭐, 체격이 작으니까 뭐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경험하신 여러분들은 나를 그래도 활달하고 스케일 있고 이렇게 보실 거예요. 근데 잘못 보신 거예요. 저는 원래 굉장히 옹졸해요. 생긴 것처럼. 내성적이에요. 아주 샤이해요. 모르는 사람 만나면 한마디도 못합니다. 제가 오리지널이 그래. 그런데 제가 사회생활 일찍 시작하면서도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 샤이한 성격 갖고는 아무것도 못하고 옹졸한 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한다. 스트레스 이기지 못합니다. 옹졸하면 옹졸하면 스트레스 못 이깁니다. 정신병도 걸립니다. 사람 미쳐버립니다. 스트레스 못 이기면. 연습한 거예요, 제가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어느 강사, 부흥 강사 목사님 오시더니 저를 탁 보더니, 목사님은 커진 그릇이네요. 딱 그러시더라고. 내가 뭐 관상 받으려고 그런 것도 아닌데. 목사님은 커진 그릇이네요. 맞아요. 난 작은 그릇이었어요. 간장 종지. 근데 제가 노력했어요. 커지려고. 저는 커진 그릇이에요. 지금부터 큰 그릇도 있어요. 친구 처음부터 태생에 스케일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근데 저는 처음에 스케일이 작았었어요. 근데 이게 커진 거예요. 그 목사님 정확히 본 거예요. 처음 보는 분인데. 예. 자, 요번에 성품의 몇 가지 성품을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1번, 삼각형을 이렇게 거꾸로 세우는 거죠. 나만 착한 사람. 뭐냐면 이 사람이 이 넓잖아요. 겉으로 보기엔 넓어 보여. 그러니까 누가 부탁해도 예. 뭐가 부탁해도 다 받아줘. 누가 부탁해도 다 받아줘. 받아주긴 다 받아줬는데 집에 가면 속이 터져. 내려가면 속이 좁잖아요. 여기 하면 왜 나한테만 힘들게 해, 사람들이? 왜 나만 힘들게 하지? 왜 그래요? 문제는 노를 못해서. 여기서 처음에 노한 거는 잘못 아닙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할 수 없으면 노하고 그러는 거죠. 누가 부탁하면 나 못해요? 예, 나 못합니다. 아니, 또는 나 못 빌려줘. 너 돈 빌려달라고? 노, 나 뭐 없어요. 못 빌려줘. 노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노를 못하고 다 예스, 예스, 예스 해놓고서는 집에 가서 꽁시렁, 꽁시렁. 사람들이 나만 만만하게 보고서 나한테만 다 부탁한다고. 그러면 왜 거절을 못했어요? 착해서요? 아니, 약해서. 우리 솔직합시다. 착한 사람이 왜 노를 못하냐면 약해서 노를 못하는 거예요. 약해서. 네. 약해서 노를 못하고서는 집에 와서는 공주렁공주렁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탁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블레임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착한 게 아니라 약한 거였고, 약했기 때문에 뭐예요? 악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너는 악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착한 게 아니라 약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착한 게 아니라 약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하셔야 돼요. 그럼 공격적으로 강하라는 말이 아니라 예스 노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갈라디아 1장 10절에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이 마음이 착한 사람들이 인정을 못 끊습니다. 인정을 못 끊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사람을 섭섭하게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걸 못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사람을 좋게 해줬잖아요. 그럼 하나님 안 기쁘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린 착한 사람 치고 속 넓은 사람 없습니다. 아니, 시험 들지 말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 경험으로는 착한 사람 치고 속 넓은 사람은 없어. 다 속이 좁아. 속이 좁으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속이 넓으면 감당하지. 이게 사각형이면 감당하는데 이게 삼각형이 돼 감당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을 막 원망하고 혼자서 혼자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착한 게 약한 거였고 약한 게 악한 게 되는 거예요. 그걸 고쳐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은 또 거꾸로 세우는 거. 자기만 옳은 사람. 다 틀린 사람.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사람 있습니다. 전도하면 나만큼만 경우 바르게 살고 나만큼만 법을 지켜라. 당신들 예수 믿는데 진짜 나보다도 경우 틀린 얘기 많이 하고 나보다도 법을 안 지키고 내가 그런 거 얼마든지 봤다. 비양심적이고 나만큼만 옳게 살아. 나는 당신처럼 교회 안 가도 난 천국 갈 수 있어.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어요. 그걸 로마서 10장 3절에 뭐냐면 자기 의라고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옳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교만한 사람, 남을 정죄하는 사람, 남을 심판하는 사람, 자기만 옳지 항상. 왜? 정말 그 사람 경호 안 빠져요. 경호 빠진 일 안 해요. 법 다 지켜요. 근데 누구보다도 아주 의롭게 사는 것 같으니까 교만이 한을 찌르는 거야. 자기는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자신 있대. 당신들 보니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잘 넘어지는 사람. 무게 중심이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이 Y자 반쪽짜리거든. Y자를 반쪽인 거거든. Y를.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잘 넘어져. 마태복음 13장 21절에 보면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이 있어.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은 뿌리가 없어서 햇빛이 나면 시험이 오면 잘 넘어지는 자요. 바로 넘어진대, 바로 넘어진대. 문제만 생기면 바로 넘어지는 사람. 무게 중심이 이쪽에 있어서 바로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런 교인들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냐면 참 힘들어. 그래서 이게 목회가 MT로 놔두면 자꾸 부담 느끼면 부담 느끼니까 MT로 놔두면 또 쓰러져. 이 비오라도 쓰러집니다. 너무 많이 맡겨놔도 쓰러집니다. 너무도 무겁다고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까지만 채워놔야 돼요. 여기까지만. 이거 딱 꺾이는데 거기까지만 채워놓으면 그러니까 뭐 맡길 때 너무 무거운 거 맡겨도 안 되고 안 맡겨도 안 되고 아주 부담 없는 거 조금만 하나 딱 맡겨놓으면 안 쓰러져. 그것 때문에. 그냥 붙어있어. 잘 넘어지는 사람. 무지개 중심이거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집사를 세울 때 시험에서 넘어지는 거 안 넘어지는 거 테스트해가지고 집사를 주라고 그랬어요. 시험해가지고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확인해가지고 집사 직분을 주라고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있어. 잘 넘어지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베풀 줄 모르고 자기 배부른 것만 알아. 이 사람이 큰 그릇에 작은 그릇이에요. 그릇의 사이즈는 몸뚱이가 아니야. 입이야. 주둥이야. 주둥이. 이게 병이니까 주둥이라고 사람 보고 그러는 게 아니야. 지금 이 물통 5갈론짜리 물통 보고 한 얘기예요. 요 입구가 커야 큰 그릇이지 입구가 작으면 작은 그릇이야. 이건 이 사람은 입이 커져야 돼. 그러니까 베푸는 줄을 알아야 돼. 베풀 줄. 베풀 줄을 알아야 돼. 자기 배만 생각하지 말고 남 베풀 수 있어야 돼. 베풀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입이 넓어져야 돼. 이 사람은. 인색한 사람, 욕심으로 충만한 사람. 골로새서 3장 5절 6절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입이 넓어져야 돼. 베푸는 게 넓어져야 돼.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밑도 끝도 없는 사람. 시작했냐? 아직? 끝났냐? 아직? 난 예? 예?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사람. 무책임한 사람. 그럼 맡으질 말지 일을. 왜 그 일은 맡아가지고서 시작도 안 하고 세월 보내고 마무리도 안 하고 세월 보내냐 이거야. 처음부터 하질 말았어야지. 흐지부지하는 사람, 우유부단한 사람, 어정쩡한 사람, 양다리 걸친 사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이런 사람 만나면 평생 고생합니다. 이 사람은 동업 보면요, 동업자 진짜 피부입니다. 동업자가 엄청나게 손해봐요. 마지막으로, 다 좋아.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쓰러져 있어. 민수기 13장 30절 31절에 보니까 열두 정탐꾼이 정탐하고 와서 두 가지로 의견이 갈라집니다. 두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가 능히 하나님의 말씀에 능히 이긴다고 그랬다.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나머지 10명 정탐꾼은 능히 이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이 그것 때문에 나온 말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한다는 말이 너가 부정적으로 얘기했지? 근데 부정적으로 해줄게. 너 긍정적으로 얘기했지? 내가 긍정적으로 해줄게. 여기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버릴 것이 없나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그걸 어퍼지시로 그걸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선한데 감사함으로 받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으로 글씨 옆으로 쓰니까 다 쏟아졌어 안 쏟아졌어? 다 쏟아졌어요. 다 쏟아진 사람이에요. 제가 어떤 분 아는 분이 있어요. 아는 분이 있는데 이분 참 인간적인 자격 훌륭해요. 학벌도 좋고요. 머리도 좋고요. 생긴 것도 잘생겼고요. 모든 것을 자격이 훌륭히 다 갖췄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사역을 교회를 문 닫고 사역을 끝냈어요. 딱 하나. 그분은 말이 항상 부정적이에요. 말이. 항상 말이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여섯 가지 스타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만 고치면. 이 여섯 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때문에 지금 실패하는 겁니다. 한 가지 때문에. 속이 좁은 것 때문에 실패하고 자기만 옳다라는 것 때문에 실패하고 잘 쓰러지는 것 때문에 실패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것 때문에 실패하고 밑도 끝도 없는 것 때문에 실패하고 쓰러진 것 때문에 실패하고 여러분 우리 각자 성품이 장점도 있습니다. 장점도 있는데 분명히 단점도 있습니다. 그 단점만 고치면 훌륭한 그릇이야. 아주 멋있는 그릇이야. 근데 그 단점을 고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고집하기 때문에 여러분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훌륭하게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 딱 하나 때문에 이거보다 더 많은 스타일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때문에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성품이 죄와 악은 아니지만 성품을 고집을 하시면 그 성품이 우리를 넘어지는 걸림돌이 됩니다. 과감하게 성품을 깨뜨리셔야 돼요. 자기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기 파악을 그걸 깨뜨리면 정말 하나님이 엄청나게 부어주는 들어갈 수 있어요. 보세요. 부어줄 수가 있나? 여기도 쓰러져 있지. 부어줘봐야 나가버리지. 암만 많이 보여줘도 들어가는 게 별로 시원찮지. 여기 부어주면 쓰러지지. 여기 부어주면 다 흘러내려가지. 그 때문에 딱 한 가지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과감히 고치는 거예요. 그걸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연단 과정이 있습니다. 연단 과정. 연단과 두 가지 과정이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언더 컨트롤. 우리가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 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말씀의 약속에 의해서 는 계약으로 하나님께 자녀가 되고 구원 받는 거예요. 예, 예수를 영접하면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를 부르면 계약에서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 받고 나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연단이 시작됩니다. 구원 받기 전에는 연단이 고생하면서도 연단이 뭔지 모릅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냥 고생만 하는 거예요. 부지하세 올라. 그런데 구원 받고 나면 아 이게 연단이구나 그걸 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컨스트럭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은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허무는 과정이 필요하고 세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리모델링할 때 다 허물었습니다. 필요 없는 거는. 그러니까 디스트럭션이 이루어져야 컨스트럭션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연단 과정에서 제일 연단의 핵심은 뭐냐면 디스트럭션이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깨뜨리는 거예요. 예, 부서지는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게 연단의 핵심입니다. 예. 디스트럭션이 안 되면 컨스트럭션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우리 무너뜨리는 과정이 깨지고 부서지는 과정이 그렇게 정말 아프고 힘든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자존심 깨져야죠. 내 성품 깨져야죠. 아집이 깨지고 고집이 깨져야 되고 고정관념이 깨져야 되고 이거 깨져야 되거든요. 그게 그렇게 힘든 거.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무너뜨리는 시간과 세우는 시간 어느 게 많이 걸릴까요? 무너뜨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무너뜨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세우는 거는 금방 올라갑니다. 이것도 뼈대 딱 하니까 금방 올라가더라고요. 문이 다 뜯어내는 시간이 많이 갔지. 뜯어내는데.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축복이 시작되고 성공이 시작되는 시점이 언제냐? 이 무너뜨리는 시간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전체 시간에서 뭐가 오래 가냐면 여기 무너뜨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빨리빨리 신체를 옮기면 빨리 이기서 공사기간이 단축돼요. 고집을 더 이상 버티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바로 말씀받으려고 나를 꺾고 또 나를 꺾고 그게 사도바울처럼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처럼 날마다 나를 쳐서 또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리고 계속 부지런히 하면 이 공사기 짧아지는데 버티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사기간은 언제? 무너뜨리는 시간이 진짜 이것이 관건이라는 거. 세우는 거 금방 세워져요. 여러분 하나 망했다 하나 해보죠. 제가 3년 망했었잖아요. 옛날에 한국에서 3년인가 3년 반을 망했는데 그걸 1년 만에 하나님이 회복시켜야 돼. 1년 만에. 3년 망한 걸 하나님이 1년 만에 다 갚아버리게 만들고 다 회복을 시키더라고. 1년 만에 딱 시간 하나님이 딱 뚜껑 여니까 금방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세우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너진 건 빨리 무너뜨리면 예, 빨리 이게 리모델링 하려면 빨리 무너진 거 빨리 무너진 거 빨리. 그래서 우리가 이거 떨어지자마자 그냥 우리 저 업자 안 불리고 우리 교회 식구 들어와서 막 뜯어내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시간 세이브 하려고. 예. 인건비지만 어쨌든 그다음에 자, 그러면 결과는 뭡니까? 연단의 결과는 뭐예요? 말씀 모든 말씀을 수용하고 모든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12절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부요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을 다 상반된 상황을 다 내가 받아들이고 거기에 적응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냉탕 온탕을 다 제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제가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을 때에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가 나온 거예요. 12절이 전제예요. 12절이 뭐예요? 모든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 자세, 모든 상황을 다 받아들이는 것을 내가 배웠을 때에 13절에 담대한 선언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그게 나오는 거예요. 네. 결국엔 그렇습니다. 연단의 목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이즈 비전 능력이 나의 사이즈 비전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시편 81편 10절에 오늘 본문 말씀은 내 입을 넓게 열라고 그랬잖아요. 그 넓게란 말이 히브리어로 라하부라고 그래요. 라하부라고 그러는데 이 라하부라고 하는 말은 광대하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광대하다는 말은 끝이 보인다 안 보인다? 끝이 안 보인다. 끝이 안 보인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입을 넓게 하는데 어디까지를 끝이 안 보이게 열으라는 거예요. 끝이 안 보이게 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입을 넓게 하는데 라합 광대하게 끝이 안 보이게 입을 여시는 거예요. 그 DC는 그 제가 막 패터슨 목사님 제가 얘기했잖아요. 4.7마일 캐피탈 그 힐 4.7마일을 18년 동안 돌았잖아요. 18년 동안 4.7마일을 돌았죠. 그래서 지진 한번 저게 두주 전인가 석주 전에 제가 그 칼럼 썼죠. 4.7마일짜리 그릇이라고. 예. 그분의 그릇 사이즈는 4.7마일이란 만큼 큰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예, 그릇을 준비하니까. 예. 그릇을 준비하는 것, 입을 여는 건 내 책임. 채우는 건 누구 책임? 하나님 책임. 심플한 거예요. 하나님 과연 채울 수 있을까?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결국에는 그래요. 믿는 만큼 입을 여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사람은 입을 안 열 거고, 믿은 사람은 입을 열 거고, 크게 믿은 사람은 크게 열고, 작게는 작게 열고, 그 차이에요. 여러분, 입을 열 때 내 능력을, 내 조건 염두에 두지 마세요. 상관없어요. 채우는 건 하나님 채우는 거예요. 절대 인간적인 조건 보지 마세요. 네. 제가 25년 전에 DC 벨트를 매주일 돌 때 다 미쳤죠. 우리 집사람 둘이 돌았습니다. 다 미쳤다고 생각하게. 누가 그 얘기를 안 했어요. 미쳤다고 그럴까 봐 얘기 안 했어요. 괜히 쓸데없는 소리 들을 거 보세요. 나하고 하나만 알면 되는 거죠. 그 DC 벨트를 매주일 아침에 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땅을 우리 손에 붙여주옵소서. 이 땅은 남의 새빵살이라는 주제에 뭐 교인들 몇 명 안 되는 주제에 네가 무슨 이 땅을 네 손에 붙여. 아니 그거 상관없어. 입을 크게 여는 건 내 책임이고 채우는 건 하나님 책임이니까. 네? 우리 입을 크게 여는 거야. 입을 크게 여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입을 크게 여셔서 하나님 정말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입을 여는 거요. 또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사이즈만큼 여는 겁니다. 우리 입을 크게 열게 도와주시고 그런 믿음을 주세요. 입을 크게 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마음껏 쓰실 수 있는 하나님 쓰시기에 불편한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그릇, 큰 그릇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을 넓게로 상황을 받아들이고 입을 넓게로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